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4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다시 동해에 전개됐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4일 오전 7시 23분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한 발을 쏴서 일본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북한은 주로 단거리 미사일을 쐈는데요. 이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그 의도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윤 기자가 먼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그 북한이 이번에 쏜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가 4,500km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명백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미국령 괌까지의 거리가 3,400km 정도 되거든요. 이번에 이 미사일이 4,500km를 날아간 것을 보면 이 북한은 그 자신들의 핵미사일이 미국의 전략 폭격기 기지가 있는 괌을 타격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역량을 과시한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그 상황을 보면요. 지난달 23일, 그러니까 9월 23일에 미국과 한국이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죠.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가하는 한반도에서의 군사 연습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 네. 이후에 북한이 이제 최근에 6차례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월 25일 날 발사가 있었고요. 자, 이 상황을 그동안에 전개되어 온 것을 보면 북한이 발사했고 또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 연합훈련을 여기에 대응해서 실시했고요. 또다시 북한이 발사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로널드 레이건 항모가 돌아가다가 다시 한반도 영해에 재진입했고요. 북한이 또다시 여기에 반발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여기에 다시 미국과 한국, 일본이 훈련을 공표하고 이렇게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발사는 앞으로 더 강한 군사적 도발에 명분 쌓기일 수도 있고요. 또한 미국을 향한 어떤 군사 외교적 경고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의 최근에 잇따른 도발 배경 자체가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가한 가운데 실시되는 한반도 해역에서의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 그리고 또 미국, 한국, 일본의 공동훈련에 반발하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한국의 비무장 지대를 방문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난한 것에 대한 강한 반감의 표출이라고 하는 그런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의 상황은 강대강이 부닥치는 그런 국면에서 앞으로도 계속 상황이 위기 상태가 고조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4,50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다고 하는데 지난 4일 쏜 미사일이 이것이 어떤 미사일인지 그 유형을 좀 최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북한이 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이제 북한 당국이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미사일을 쐈는지 지금 정확히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네. 발사된 미사일의 그 비행 거리 등을 볼 때 아마 이것이 그 중거리 탄도 미사일인 화성 12형을 쏜 것일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비행거리가 이제 4,500km 그리고 고도가 970km 속도는 마하 17이 정도로 알려졌는데요. 이 정도 비행거리와 고도로 가진 탄도미사일은 화성 12형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화성 12형 미사일은 그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이고요. 2017년 4월에 평양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최초로 공개가 됐고요. 그 뒤로 이제 몇 차례 그 시험 발사를 했는데 한 세 번 정도 처음부터 1회, 2회, 3회 모두 실패를 했습니다. 당시에 보면은 이게 좀 발사된 이후에 공중에서 폭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세 번은 다 실패를 했고요. 2017년 5월에 이제 4차 발사를 했는데요. 그때는 그한 2,000km를 날아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 뒤로도
네.
몇 차례 발사를 했는데 화성 12형은 그 이후로는 주로 고각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45도 이렇게 쏜게 아니라 고각. 그러니까 한 70도, 80도 이 정도로 이제 고각 발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네.
많이 나르진 않았지만 어쨌거나 그 발사 자체는 그 성공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7차 발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정상 각도로 그 발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4,500km를 비행을 했고요.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미군 기지가 많은 광보다도 멀리 지금 비행을 한 그런 셈이고요. 또
네.
하나는 지금 눈에 띄는 것은 그 속도입니다. 한국군 당국은 이번 미사일이 그 음속의 17배인 마하 17로 비행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렇게 그 빠른 속도로 그 미사일이 비행을 하게 되면 미국도 뭐 여러 가지 그 미사일 방어망, 사드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음속의 뭐 한두 배가 아니라 17배 정도로 빠른 속도로 비행하면은 사실상 요약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이 5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국민들이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때문에 일본 정부가 피난 경보를 발령한 것이 마지막이었지, 이제 지난 2017년 9월 달이었는데요. 이번에 그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됨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그 미사일이 지나가는 지역이죠. 홋카이도 지역에 이제 경보를 발령했고요. 또, 그 지역에서는 신칸센 열차가 일시 정지했고, 또그 현지에 학교들은 학생의 안전을 고려해서 임시 휴교 조치를 내리는 학교도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사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피난 경보를 발령했던 것처럼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경우에 이것이 이제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것을 우려해서 매우 강하게 그 이제 말하자면 경보를 내리고 또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이후에 역대 일본 정부들이 이 북한의 이러한 핵 미사일 도발을 평화 헌법 개정을 위한 계기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헌법이라는 것이 일본 헌법상으로 일본 자위대가 어떠한 형태의 교전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자위대라는 표현에서도 알수 있는 것처럼 정규군을 갖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아베 신조 총리 이후에 역대 일본 정부는 이 평화 헌법을 개정해서 자위대를 일반 군대화하고요. 또이 군에 대해서 해외 파병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북한의 도발 이런 것들 그리고 중국의 그 점점 더 말하자면 강해지고 있는 군사력 그리고 군사적 위협 이런 것들은 일본 정부의 평화 헌법 개정을 위한 굉장히 호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넘어가서 바다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네, 일본 그 상공, 그러니까 하늘을 뭐 비행한 거는 틀림없는데, 이제
네.
문제는 그 북한 미사일이 일본의 영공을 침범했느냐 하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상공을 비행한 거는 틀림없지만, 이것을 일본 영공의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예.
그러냐면, 이제 영공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와 관련이 되는데요. 영공이라 하면 그야말로 그한 나라의 그 주권이 미치는 공간이죠. 하늘에
예.
미치는 공간을 말하는 건데, 이것이 사실 그 침범이 되면 전쟁 사유가 될 만큼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그럼 하늘로 몇 킬로미터까지가 일본의 영공이냐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인데요. 대개 이제 지상에서 한 100km까지를 영공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100km 이하를 만일 북한 미사일이 비행을 했다면은 영공을 침범한 것인데 이번에 이제 북한이 자강도에서 미사일을 쏴서 일본 상공을 통과할 때는 대개들 한 100km 이상 비행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네.
영공으로 보기가 어렵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북한 미사일이 그 일본 지도를 보시면 아는데요. 그 홋카이도하고 그 혼슈 사이에 스가루 해협이 있습니다. 거기가
네.
일종의 그 해협인데 국제 해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그 바다로 치면은 공해를 비행한 그런 셈이 되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이 일본의 하늘을 비행한 건 틀림없지만 영공을 침범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태평양에 있는 미국령 괌도 북한의 핵 공격 권한이 들어 있다고 볼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은 이미 수년 전에 일찌감치 자신들이 괌을 언제든 유사시에는 타격할 수 있고 또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그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이번에도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비행거리가 4,500km로 그렇게 나타났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양에서 괌까지의 거리가 3,400여 km인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타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정보당국의 판단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도 사실상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핵을 장착한 핵미사일이 실제로 그 대기권을 재지진해가면서 미 본토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구심을 품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지만
네.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괌 타격 역량은 이미 북한이 과시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한편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잠깐 윤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무모한 핵 도발은 우리 군을 비롯한 동맹국과 국제사회의 결연한 대응에 직면할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서 전투기로 정밀 폭격 훈련을 하는 것 외에 지대지 미사일 사격도 했죠.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제 4일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 미국은 한국, 일본과 연합훈련을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일종의 무력 시위, 억제력을 과시를 했는데요. 4일에는 주한미군 F-16 넉 대, 그리고 한국군 F-15K 넉 대가 서해에서 합동으로 편대를 이뤄서 정밀 폭격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5일에는 한국과 미국이 동해상으로 연합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요. 한국군은 현무 미사일을 한두 발을 쐈고요. 또 미국은 에이타킴스 일종의 정밀 로켓포입니다. 이것도 발사를 했고요. 또 이것은 한국군만 대응한 상황인데요. 6일 날에는 북한 전투기가 한 12대가 편대 비행을 하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공군 F-15K 한 30대가 긴급 대응해서 출격을 해서 무슨 충돌은 없었습니다만은 북한이 어쨌든 전방위적으로 공세를 취하고 있고 한국과 미국도 합동 또는 연합 훈련을 하면서 계속 여기에 대응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한국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 중재자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예, 사실 한국에서 보수 성향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대북 대응은 정책도 그렇지만 전임 문재인 대통령 정부와는 상당히 대비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전임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는 이 북한의 도발 자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탄을 하면서도 상황을 안정시키고 또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한 중재자 역할에 나섰죠. 그래서 미국 측에 대화를 설득하고 또 북한에도 마크 협상을 통해서 그 대화에 복귀하도록 그렇게 설득하는 역할을 했고요. 그것이 이제 나타난 것이 지난 2017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당시에도 이제 북한의 핵실험 그리고 ICBM 발사 등으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위기 상황이 조성됐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라는 그런 말을 써가면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그런 그 연설까지 유엔에서 했었는데요. 예. 이때 당시에 결국 한국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로 나섰고요. 이것이 이제 결국은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극적인 네. 돌파구를 네. 찾았던 것인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난하고 경고하는 것 외에 곧바로 맞대응하고 있다. 앞서서 최 기자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도 미국과 한국이 전투기로 정밀 폭격 훈련을 했고요. 지대지 미사일 사격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은 한반도에서 강대강 대치 국면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도 가능합니다.
예.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백악관은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As we noted in our statement last night, we strongly condem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s dangerous and reckless decision to...
장피에르 대변인은 북한이 이날 시험한 미사일을 장거리 미사일로 지칭하면서 미국은 일본 상공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무모하고 위험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4일 기시다 총리와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백악관이 낸 성명을 보면 불법적인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하기로 결의했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이 제재를 강화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그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응해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미국 정부가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이 북한의 이번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면서 일본이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라는 그런 그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런 일본을 좀 무마하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통해서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확인하는 차원의 그런 통화라는 지적입니다. 말씀드린 제재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하는 것은 미국이나 한국, 일본 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서 대응 방안으로 계속 고민해왔던 것이고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고립시키고 북한의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대화에 나오도록 하는 데는 실패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한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5일 북한이 도발을 계속한다면 대응 조치가 강화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이 그러한 행동을 자제하고 실제 대화에 관여하는 게 북한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네,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제 그 5일 칠레를 방문해서 기자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네. 뭐 특별한 해석보다는 블링컨 장관이 말한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미국이 과거부터 그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했는데 북한이 계속 그 대화에는 응하지 않고 미사일을 쏘고 있다 이렇게 실망스럽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미국은 그 방어와 억제 역량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군사적 대응, 억지력 강화, 한미일 그 연합훈련 이런 것을 그 공조 강화 이런 걸 하겠다 그런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한 것이 이제 대화 얘기입니다. 아, 추가 도발을 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요. 지금 그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그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그 제의하고 이를 통해서 좀 그 위기 상황을 늦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블링컨 장관이 대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그 실망스럽긴 하지만 지금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미국이 이 시점에서 별도로 북한에게 그 대화를 제기할 그런 그 움직임 뭐 그런 의도 이런 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요청으로 5일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가 열렸는데요. 예상대로 아무런 진전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5월에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들과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아무런 조치도 합의하지 못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상대로였고요. 미국은 이날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상당히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이런 도발 움직임에 대해서 사실상 두둔한다, 그리고 묵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사실상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발언을 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이 미국의 대북 정책을 또 강하게 비난하는 그런 것으로 맞서는 상황이었는데요. 중국은 최근에 미국과 한국이 미국의 핵 항모를 동원한 가운데 연합훈련을 한 것이 북한의 이번 발사를 촉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아시는 대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대응 체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전원 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서도 어떠한 말이든 합의된 그런 조치가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요. 이런 때문에 서방 국가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유엔 안보리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늘 그렇지만 이번에도 중국이 이제 북한을 두둔을 했는데 혹시 미사일 발사 이것이 사전에 베이징과 평양 간에 어떤 교감이 있었을까요?
상당히 그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그 북한이 그 한경도 풍계리 핵실험장 그 삼봉 냉도 복구를 시작한 것이 그 3월부터입니다. 그리고 예. 5월에는 벌써 이제 기폭 실험까지 마쳤고요. 따라서 이제 그 북한과 중국 간에 7차 핵실험 또 미사일 또 북중 간에 여러 현안이 있습니다. 특히 북중 화물 열차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놓고 그 모종의 그 교감 논의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10월 16일 날 그 베이징에서 그 공산당 당대회가 열리는데 이게 보통 대회가 아니고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3년임이 시작되는 그 상당히 중요한 그 중국에게는 정치적 그 행사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북한이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그 중국의 그 큰 정치적 잔치를 앞두고 일종의 그 재를 뿌리는 그런 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 중국에서 미사일은 몰라도 아마 핵실험은 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아마 충분히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 관측이 있고요. 또 중국하고 북한 간의 그 핵실험뿐만 아니라 미사일, 그리고 북중 간의 그 화물열차 문제, 식량 지원 이런 여러 문제를 두고 교감과 메시지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그런 것이 최근 열린 그 안보리 회의 이런 것에서도 반영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 당사자인 그 북한과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그 공식 발표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그 확인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다시 동해로 방향을 돌린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레이건 항모전단이 5일 다시 동해에 전개됐는데요. 지금 왜 그러는 겁니까?
예, 일단은 그 다시 한반도 해역을 떠났다가 이 레이건호 항모 강습단이 다시 이제 재배치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고요.
예.
당연히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한국 하참에 이번 그 레이건호 재진입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렇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미동맹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동맹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그 10만 톤급이 넘는 강력한 위력을 갖춘 로널드 레이건호에 대해서 이미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그런 담화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 도발을 계속하는 여기에 맞서서 다시 레이건호를 재진입하는 것으로 북한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보냈다. 경고의 메시지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북한 외무성은 6일 새벽 공보문을 통해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레이건호가 다시 전개되는 데 대해서 반발을 하고요. 이어서 오전 6시부터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러면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경고의 뜻으로 볼 수 있나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동안 북한이 그 여러 번 그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노동신문 또 북한 언론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침묵을 지켰는데 6일 날 그 북한 그 외무성이 공보문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게 그 두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요. 하나는 그 미국의 그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이 그 동해 전개에 대해서 반발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 5일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를 그 강력 그 비난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특별한 게 아니고 북한의 그 전형적인 하나의 그 도발 그 공세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기억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의 그 레이건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입항을 했을 적에 동해로 집중적으로 북한이 그 단거리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그 내가 가만 안 두겠다. 뭐 이런 하나의 그 표시란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번에도 그 공보문을 낸 걸 보면 항공모함 동해 전개를 굉장히 강력하게 그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도발의 책임을 그 미국에 떠넘기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데 북한이 먼저 도발을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먼저 한반도 수역에 레이건함을 입항을 시켜서 단거리 미사일로 내가 대응을 했고 다시 지난번에 동해에서 그 항공모함을 전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미사일을 쐈다 이런 것을 하나에 깔고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그 명분을 축적하는 그러니까 다시 네이거남이 오거나 이 같은 전략적 도발이 미국이 할 경우 북한은 언제라도 다시 미사일을 쏘겠다. 아, 이런 것을 그 보여주는 아, 그런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6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5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는데요. 자, 이번 이런 그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좀 전개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북한의 이 도발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정부가 정상 차원에서 이렇게 전화 통화를 갖고 또 정상 차원이 아니더라도 실무급에서 전화 통화를 갖고 논의를 깊숙이 진행하는 것은 이제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양측 간의 논의가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그렇지만 이것은 한일 관계 전반에 말하자면 전망과 곧바로 연결하기는 좀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핵 도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 규탄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이런 데 있어서는 상당히 협력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한일 관계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말하자면 강제징용을 포함한 과거사 문제가 연루된 것이어서 사실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것이 오래된 일이고요. 또 그만큼 국민적 감정도 함께 엮여 있어서 원만하게 쉽게 그렇게 해소하기가 그 여의치가 않았던 것이고요. 다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한국과 일본이 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사실상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잇따르고 있는 것은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 간 전화통화에서도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수시로 격의 없이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양측이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를 보면 그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관계를 좀 정상화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그 과거사 문제를 포함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 관계 정상화로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사실 단언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네. 자,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쏘았는데, 자, 그럼 다음은 뭐가 될까?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아마 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미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 많이 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4일날에는 그 4,500km 나르는 그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쐈으니까 그 다음에는 아마 ICBM을 쏠 것이고 핵실험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많은데요.
예.
사실은 그 ICBM 쏘고 뭐 핵실험하는 게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은 몇 가지 그 고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10월 16일이 그 중국 공산당 당 대회입니다. 그래서 중국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을 앞두고 여기서 ICBM을 쏘는 것이 하게 되면은 중국이 상당히 싫어하지 않을까 그런 관측도 가능하고요.
예.
또 하나는 ICBM을 쏴서 한꺼번에 갑자기 긴장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중거리나 뭐 단거리를 쏴서 계속 긴장을 유지했다가 그 다음에 하나 단계 올리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아마 그 SLBM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같은 정치적 상황, 그러니까 미국의 반응, 중국의 반응 이런 것을 보면서 좀 쉬어갔다가 11월 돼서 또는 12월이 돼서 아마 그 발사나 이런 것을 재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ICBM이나 7차 핵실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시간이 많지 않지만 한 가지만 더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또는 워싱턴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런 도발을 한다 그러면 미국이 대화를 제의하는 방법은 어떨까? 이런 것도 좀 질문도 나올 수 있을 법한데요. 윤 기자가 이 부분 좀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한반도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과 한국, 미국이 이 강대강의 대치를 계속하는 상황은 상당히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갈등 위기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미국이 대화를 제의하는 것, 사실 실제로 미국은 그동안 지난해 4월 말에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를 완료한 이후에 줄곧 전제 조건 없는 북한과의 대화를 제의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대화다. 그리고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지적들도 없지 않습니다. 실제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좀더 구체성을 띤 그런 대북 제안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상황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거의 기대를 줬고 또 관심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한 그야말로 버티기나 생존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중국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하면 현실성은 많지 않다. 이런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네. 자, 오늘은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소식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한 내용, 그리고 핵추진 항공모함 레이건호가 다시 동해상에 전개됐다는 소식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비오에이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매주 다른 주제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미국 사회 곳곳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여성을 만나보는 우먼 톡으로 꾸며드립니다. 이번 달에 만나보실 여성은 미 종교학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박진영 교수입니다. 미 남동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본부를 둔 미국 종교학회는요, 종교에 관한 연구 분야에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1909년에 창립된 비영리단체로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종교 관련 학자 만여 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성전인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협회로 창립됐지만 현재는 모든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며 신앙 조직이 아닙니다. 이 단체는 특정 종교적 신념이나 관행을 지지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종교학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고 종교학의 역할을 연구하는 활동이 주를 이룹니다. 이를 위해 매년 11월 학회를 개최하고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단체가 창립 후 1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아시아계 학자를 회장으로 선출해 화제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만나보실 박진영 교수인데요. 현재 이 단체의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박진영 교수는 현재 워싱턴 DC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교 철학 종교학과 교수인데요. 주로
불교 관련 연구를 해왔습니다. 지금부터 미 종교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박진영 교수와의 대담 들어보시죠. 네, 박진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목소리로 만나뵙게 됐습니다. 저는 미국 워싱턴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 철학과의 교수 그리고 학과장으로 있는 박진영이라고 합니다.
네, 미국 종교학회 회장에 오르게 되시는데요. 아시아계 여성으로서 첫 사례가 되신 거죠?
미국에서 서구에서 하는 것이니까 지금까지는 주로 서구 종교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지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회장직도 그렇게 되죠. 서구 종교라고 하면 뭐 기독교라든가 유대교라든가 그런 종교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많은 경우 이제 백인 남성분들 그리고 약간의 백인 여성분 학자분들 그런 분들이 회장직을 맡으셨는데 동아시아계 여자로서는 처음으로 그리고 동아시아계 종교를 하는 사람은 처음으로서 이제 작년에 부회장에 선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출이 됐고 이제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이제 부회장 역할을 하고 자동적으로 올해 11월부터 이제 내년 11월까지 차기 회장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여기는 President Elect라고 하는데요. 차기 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 11월부터 그다음에 11월까지 이제 회장으로 3년 동안 계속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투표가 기술적으로는 부회장을 선출하는 투표였고요. 2011년 11월부터 부회장이 되셨고 2024년 11월에 회장 임기를 마치시네요. 그런데 회장 선출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미종교학회 안에 추천을 하는 그러한 그 커미티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일단 두 명을 후보로서 이제 일단 결정을 하면 다시 이사회에 올립니다.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10월에 한 2, 3주 동안 이제 투표 기간이 있죠. 근데 이번에는 저랑 굉장히 친한 교수였어요. 그분은 중국계 미국인 남자분 교수인데 저랑 굉장히 친한 교수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투표용지를 받아보고 나도 어머나 그랬더니 그 친구도 어머나 그러면서 나한테 이메일을 막 해서 야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서 미쳤다 그러면서 너 나오는 줄 알았으면 나 안 나갔는데 뭐 서로 막 이러다가 그 친구가 네가 될 거야 내가 너 찍어줄게 뭐 서로 이러면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아,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네요. 아, 그런데 이 학회의 주요 활동이 뭔가요?
제가 거기서 이제 지난 20몇 년 동안 여러 단계의 그 지도자 역할을 해왔는데 그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과연 학자의 사회적인 의무는 무엇인가라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회급에 들어가면은 사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거기에 대한 학자들의 어떠한 표현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종차별이 심한 여러 어떤 특정 문제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미종교학회는 어떠한 종류의 인종차별도 지지하지 않는다. 인종차별은 없어야 된다. 이러한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내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경각심을 깨우쳐지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죠.
그럼 미국 종교학회 회장은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집안을 운영하는 것처럼 하나의 학회를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힘들죠.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할 일이 많지만 전에 이제 이사회원으로서 이사회에 된 적이 있는데 아 진짜 학자로서 내가 하는 학문도 중요하지만 사회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것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 기금이 있으니까 그걸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투자를 할 때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하는 건 안 되고 그다음에 그 마이너리티 그들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에 어느 퍼센티지를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 다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사회적인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학자들도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같이 활동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리고 학자들이니까 학문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겠죠.
네, 교수님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어떤 배경으로 불교학을 하게 되셨나요?
기본적으로 아마 철학에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학부는 연대 영문과를 나왔고 그다음에 거기서 철학을 부전공을 했어요. 철학을 많이 읽었는데 그리고 한국에서 제가 대학에 다닐 때는 사실 동양 철학은 뭐 별로 가르치는 데가 많지 않았고,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도 뭐 그냥 주로 서양 철학을 공부했고, 그래서 이제 불교 철학 같은 거는 저 혼자 그냥 이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철학적인 책을 읽으면서 서양 철학과 그리고 동양의 불교 철학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 개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어떤 것이 다르고 어떤 것이 같은가, 그리고 어떤 것이 내가 생각하는 삶과 가치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더잘 말해주는가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라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삶과 가치를 더잘 얘기해 줄수 있는 것은 어떤 철학인가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제 결국은 불교 쪽으로 더 많이 가게 된 거죠.
그런데 교수님, 이 보통 철학에 대한 선입견이 좀 있잖아요. 어렵고 복잡하고 고리타분하다, 뭐 이런 통념이 있는 것 같은데, 철학이 무엇인가요?
사실 종교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어떻게 설명해내고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근데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철학은 되게 복잡한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단순하다. 진짜 너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서 네가 뭔가 생각해보면 한줌 흙인데, 이런 그러니까 부처의 가장 처음 깨달음이 그것이었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막 싸우려고 하는가? 서로 싸우면서 내가 이겨야만 나의 삶이 꼭 가치 있는 것이고 성공한 것 같다라는 그런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함께 잘살수 있을까? 고통을 좀 덜하고 폭력을 좀덜 쓰고.
그럼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요? 종교 철학의 실용성이랄까요?
저는 항상 철학은 다 같이 철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가리키는 과목 중에 하나 이제 글로벌 에틱스라는 게 있어요. 서로 다른 사상들을, 생각들을 함께 볼수 있는, 서양의 사상도 볼수 있고, 동양의 불교 사상도 볼수 있고, 유가 사상도 볼수 있고, 이렇게 다른 사상들을 보면서 어떤 것이 같고, 어떻게 차이가 나고, 왜 차이가 나는가? 왜이 사회는 이런 생각을 했고, 저 사회는 저런 생각을 했을까? 라는 것을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게참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사실 좀더 극단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종차별이라든가 그런 거를 더잘 보게 됐잖아요. 그랬을 때는 한편으로는 진짜로 도대체 사는 게 뭔가, 인간은 왜 이런가? 라는 절망이 오면서 그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함께 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폭력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 종교학이라는 게 인문학 중 하나잖아요. 미국의 인문학의 현주소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뭐 과학, 기술, 수학 분야는 여전히 인기가 높지 않습니까?
종교 학회 자체에서 보면은 그동안 인문학적인 것이, 인문학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어떤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는 사람들이 모이지를 못했으니까 학문도 거기서 이제 좀 침체되어 있고 학회도 할 수가 없었고 팬데믹 때문에 학교들이 경제적인 타격을 많이 입었죠. 학교들이 학자들한테 연구를 할수 있는 연구 활동비를 지원을 못 하는 거죠. 이제 학자들이 학회를 올 수가 없는 거죠. 어떠한 경제적으로서는 학자들한테 타격이 컸고, 종교학 자체, 인문학 자체는 일반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은 것 같아요.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학교들이 다시 활기차게 되면서 학자들에 대한 어떠한 지원이 더 늘어나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이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100여 년 전에 창립된 세계 최대 종교학자들의 모임인 미국 종교학회는 그동안 적지 않은 여성이 회장직을 맡았지만 아시아계 여성으로서는 박진영 교수가 최초인데요. 박진영 교수와의 대담 계속 들어보시죠. 네, 교수님, 아시아계 최초로 미 종교학회 회장으로 선출되셨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0몇 년 전에 미 철학회에 갔을 때는 동양 철학에 관한 패널이 하나였어요. 사흘 동안 학회를 하는데. 근데 20몇 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사흘 동안 학회 중에 동양 철학에 관한 패널만을 가서 보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변하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미종교학회 처음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제 학문 자체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어떠한 주변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까요? 사실 제가 됐을 때또 좋은 것은 제가 선출이 됐다는 공고가 나갔을 때 코리안 아메리칸 젊은 학자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코리안 아메리칸이면 진짜 굉장히 작은 학자들의 그룹인데 우리도 할수 있구나라는 그런 것. 미 종교 학회로서는 최소한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미종교 학회가 이러한 노력을 해왔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잖아요. 그렇죠? 진짜로 노력을 했어요. 미종교 학회가 그러한 서구 중심적인 것을 깨려고.
네, 또 아시아계 여성으로도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게 됐는데요. 미국에서 여성으로서 이 동양 종교 철학자로 오랜 시간 활동하시면서 여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좀 듣고 싶나요? 학자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성차별을 경험하셨거나 목격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런 농담이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사실 이게 현실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학과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 교수가 손을 들고 이야기해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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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들 듣고서 그래? 그러고 지나간대. 그리고 나서 이제 남자 교수가 손을 들고 똑같은 얘기를 하면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어떤 연구까지 있었냐 하면 이제 우리가 글을 출판을 하면 그 글을 딴 사람들이 이제 인용을 하잖아요. 좋은 학자의 글이 인용이 됐겠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걸 보면 80%인가 이상이 백인 남자의 글이에요. 학문 자체도, 그러니까 이름이 동양 이름이냐, 아니면 서양 이름이냐, 뭐 이런 것이 그 학문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죠.
네. 자, 끝으로요. 차기 회장, 그리고 회장 임기 동안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지도력을 보여주실 계획이신가요? 포부한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회장단으로 있고 회장이 되는 동안 더 많이 주변에 있는 종교와 학자들이 미종교학회 그 지도자적 역할에 참여를 할수 있게 그래서 좀더 많이 그 서구와 비서구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 대해서 알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박진영 교수는 오는 11월 연례 학회의 주제는 재난과 종교라고 말했는데요. 재난에 관한 종교적 대응, 종교가 보는 재난에 대한 학자들의 토론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10월의 주인공으로 아메리칸 대학교 철학과 교수로서 미국 종교학회 회장으로 선출된 박진영 교수와의 인터뷰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기회는 두번 오지 않는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Good to be here again.
I heard you took the job in Florida.
Yes, that was a hard decision. But you know, opportunity seldom knocks twice.
Right, opportunity never knocks twice. John이 플로리다에서 일하기로 했다며 힘든 결정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두 번 오지 않는다.
Opportunity seldom knocks twice. Opportunity.
기회.
Knocks.
두드린다. 그러니까 좋은 기회가 어떤 사람의 집에 문을 두드리는 일이 두 번은 없다. 좋은 기회는 한 번밖에 오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Opportunity seldom knocks twice. Opportunity never knocks twice. Opportunity knocks but once.
이번에는 절호의 기회, 금쪽 같은 기회, 어떻게 표현하는지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I heard that your boss changed his mind.
Yes, he picked David for the job. I really thought that was a golden opportunity for me to live with my parents before they get really old.
존이 플로리다로 가기로 했던 계획을 보스가 바꾸고 데이빗이 가게 됐습니다. 존은 절호의 기회, 금쪽 같은 기회,
A golden opportunity.
금쪽 같은 기회를 잃은 것으로 슬퍼했습니다. 기회 관련 여러 가지 표현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Strike while the iron is hot. This means it is best to take action quickly and at the right time.
이 뜻은 빨리 행동을 취해라. 적절한 때에 strike, 치다.
While the iron is hot.
쇠가 뜨거울 때 대장장이가 쇠를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쇠가 뜨거울 상태일 때만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겠죠?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Are you really planning to go to England?
Of course. This is a golden opportunity for me. I'd better strike while the iron is hot. Opportunity never knocks twice.
제가 존에게 정말 영국 갈 계획이냐고 물었더니 당연하다며 이것은
Golden opportunity.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I'd better strike while the iron is hot.
쇠가 뜨거울 때 쳐야 한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한 거죠. 물 들어올 때 노저어라. 쇳불도 단김에 빼라. 단김은 달아올라 뜨거운 김을 말하죠. 한국에서 옛날에 소의 뿔을 뽑을 때 뜨거운 인두로 소의 뿔에 뿌리를 달구면 쉽게 뽑을 수 있는 데서 쇳불도 단김에 빼라 이런 속담이 나왔는데
Strike while the iron is hot.
쇠가 뜨거울 때 쳐라. 이 표현도 같은 맥락인 거죠.
Opportunity never knocks twice.
기회는 두 번 오지 않는다. 그럼 끝으로 기회는 두 번 오지 않는다. 대화를 통해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heard you took the job in Florida.
Yes, it was a hard decision. But you know, opportunity seldom knocks twice.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기회는 두 번 오지 않는다. 기회 관련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에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에 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